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청년부 오진 진장으로 섬기다가 대구에 있는 범어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3일교회에서 섬긴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면서 되게 친정 오는 기분이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열린 결말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린 결말 영화는 흔히 감독이 이 영화의 결론을 스스로 맺지 않고요.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들에게 스스로 결말을 내릴 수 있도록 열어놓은 형태의 영화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뭐 메멘토와 같은 영화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열린 결말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여운이 오래간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되게 찝찝합니다. 이 영화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결론을 해석해냅니다.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모두가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모든 해석들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까? 가장 많은 좋아요와 공감을 얻은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아니면 가장 유명한 평론가가 내린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가장 바른 해석은 감독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해석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리 유명하지 못한 어떤 무명의 사람이 내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감독의 의도를 담고 있다면 그 해석이야말로 가장 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영화 감독은요 결코 영화를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영화 감독에게 있어서 필름 하나 한 컷 한 컷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씬에는 각각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주인공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관객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독은 자신의 필름을 낭비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씬들을 촬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감독이신 한편의 영화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필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나는 그 사건이 내게 왜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은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요 많은 사건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많은 경우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온 변수들 그 작은 변수 하나로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과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어그러졌어요. 내가 통제해낼 수 없는 변수가 내 인생에 그냥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 사건들 그냥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내 인생에 생겨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생겨났는가입니다. 그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감독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한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도 온갖 풍파와 온갖 어려움과 때로는 즐거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슬픔 사건도 오고 기쁜 사건도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냥 찾아오게 됩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일, 아주 막 성취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막 이루어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와, 내가 이번에 제대로 했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때로는 내가 재수가 좋았다. 어떤 상황의 흐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눈물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아,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으로 잘 해석해낸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다 알고 계시죠?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에서 색동옷 입고 살던 자녀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되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애굽에만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인해 식량을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나오게 돼요. 그 중에는 그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 당신들의 동생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곳의 판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해석해내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와 있는 이유가요,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형들이 나쁜 사람이라서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철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언제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내가 지금 애굽으로 온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빌드업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냄으로써 애굽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가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께 고래고래 외쳤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선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 그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나의 인생이 지금 이곳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해석해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날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근데 바로 다음날 그는 애굽의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어서 그 화려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났지?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요셉이 옛날에 꿈을 꿨고요. 어렸을 때 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우리는 흔히 요셉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에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자신의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실 그때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야 돼요. 형들은 요셉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죠. 형들이 이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상인들인지 알았겠습니까? 이 상인들은 향품을 팔던 상인들이었어요. 노예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 상인들이 마침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인들에 의해 이끌리다 보니까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가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두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온갖 우연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의 결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디발입니다. 이방인 노예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 노예가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그를 온 집안의 물품들을 관리하는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 종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죠. 당시의 노예는 재산과 같았어요. 살려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상한 거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되어져서 바로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까맣게 까먹습니다. 3년의 세월을 더 감옥에 요셉은 갇혀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요셉을 꺼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셉 말고 또 한 이방 왕의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신빙성 있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내요. 그러면 와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애굽 바로왕은요 꿈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살기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왕이 다 얘기해준 꿈을 듣고요.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요. 그 꿈을 철딱같이 믿어요. 여러분이 바로왕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한 종이 자기가 깨름직해 했던 이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방인 종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쥐어주면서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리죠. 그를 자기 다음가는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과 우연 자기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흐름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만 이렇게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던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과 수많은 우연들과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되게 좋은 한 가지의 유익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너무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제한해요. 기도할 때 어떤 막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고요.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막 이런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 지금 내가 현재의 내 삶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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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커트, 한 커트, 한 커트, 내가 일로 가고 싶었으나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내가 절로 가고 싶었으나 여기로 오게 된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짚어보고 짚어보고 지금 해석해내면요, 그곳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것 때문에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백인 앞에 서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싱가폴 이런 데 가면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백인들 있는 데 가면 숨이 턱 막혀요. 하도 많이 맞아서. 저는 참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그리고 6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게 당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니까 제가 가장 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선택했어요.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맥을 그때는 두세 개씩 먹었어요. 미국의 빅맥은요 진짜 빅합니다. 한국처럼 이런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 빅해요. 제가 그 빅맥을 두세 개씩 먹고요. 미국 피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그 피자 한 판씩 다 먹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은 뒤룩뒤룩. 제가 원래 눈이 큰데 지금도 100kg가 넘는데 이 살이 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되게 커요. 근데 그때는 더 컸어요.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영어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살라고. 아, 내가 이렇게 맞는 것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뚱뚱하죠.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죠. 애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야, 영어 해봐 이거였어요. 영어 해봐. 처음에는 제가 발음도 이렇게 꼬여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말투 아시죠? 막 교포 말투.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관심있게 다가오다가 조금 지나니까 한국 문화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뚱뚱하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변기통에 얼굴도 처박혀봤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지금도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왕따 당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왕따 당한 아이들 상담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뭐 딴 게 한 게 없었어. 왕따 당한 애들 딱 들어오면요, 일단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 눈을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그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뭘 하냐면 말을 걸어도 애들이 대꾸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차피 니네 엄마가 나를 여기 나랑 너랑 한 시간은 있으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넌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그냥 제 얘기를 막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를 막 해주고 제가 괴롭혔던 얘기들, 제가 살아온 삶을 쭉 얘기해주면 그 아이들의 고개가 점차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할 때 제가 변기통에 얼굴 처박혔던 얘기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된대요. 그 아이도 바뀌어본 거죠. 그럼 제 인생에 제가 정말로 싫었고 제가 정말로 원치 않았고 제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이해도 되지 않았고 원망만 됐고 화만 났던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꾸준히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연말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저녁에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세요? 뭐 유튜브 쇼츠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늘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한순간에 그냥 생긴 게 신뢰할 만하면 신뢰하세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 사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되고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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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이끄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과거들을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공급하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에벤에셀이고요. 앞을 내다보세요. 에벤에셀이 믿어지면 여호와의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임마누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딱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벤에셀, 미래를 내다보며 여호와 이레, 오늘을 살아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가사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여러분, 이거 부르면서 화나지 않으셨어요? 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늘 실망만 시키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처음에 딱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한 번도 실망을 안 시키시고 내 인생에 맨날 이렇게 실망만 되십니까? 예수님이 저를 만나시고 난 후에 제가 설교를 어느 날 준비하는데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최용덕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요, 6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16살 된 자신의 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신 분이셨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소리쳤을 거예요. 원했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고요.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찬양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2절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입니다. 뭘 했을까요? 돌아봤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 아,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요셉의 삶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요셉은 벌거벗겨진 채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오차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자신의 계획과 완벽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인생에 한 카트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고 내다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저 되게 지금 설레거든요. 여기 삼일교회 설교에서.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보내셨다라고 하네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는 이 꿈으로 해석해내는데 사실 요셉의 삶을 가장 잘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무엇이냐면 그의 옷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처음에 등장합니까? 색동옷을 입고 등장하죠. 색동옷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색동옷을 입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게 됩니다. 그는 벌거벗겨진 채로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자녀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도망칠 때 그의 옷이 또 벗겨지게 됩니다. 그 노예의 옷도 벗겨져요. 또다시 벌거벗겨진 채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의 인생이 밑바닥에서 끝납니까? 그가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그가 그때 입었던 옷은 흰 옷이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이에요.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은 옷이 벗겨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그는 다시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모든 나라를 애굽 바로왕 다음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의 옷이 벗겨지게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던 그분이 옷이 벗겨진 채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십니다. 근데 그 옷도 십자가 위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죽음 앞에, 무덤에 놓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나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십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현장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삶의 현장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단순히 성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가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어려운 인생들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교회의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너희가 와서 보라. 여기에 좋은 게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더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곳에 서서 너희가 와서 보라.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너희가 맞추고 너희가 와서 너희가 바뀌어라. 우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제가 사랑하는 송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한 정말 귀한, 제 목회에 정말 이정표가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때로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화려한 옷이 입혀지는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자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우실 건데 나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보내심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몸부림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나아가서 미약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꿈틀대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그 미약한 몸부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찬양이죠. 우리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2절 찬양해 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낭비도 없이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는 주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치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었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며 에베네세, 미래를 내다보며 여호와 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보며 에베네셀 외치며 내다보며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오늘 하루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